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장애 및 만성병 회복에 관한 문제점과 우리들이 해낼 사항들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회복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첫 시간에는 장애와 만성병으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야기된 육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영적 성장을 통해서 경감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의료적 및 사회적 변화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여 년 동안 의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의료적으로는 우리들이 면역체계를 망가뜨리는 에이즈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더욱 강력한 항우울성 약품들이 개발되었고 심장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병을 위한 생활방식 개발, 의치, 성형수술 등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웰빙 의식이 높아졌고 각 국가에서 장애자 보호법이 제정되거나 관심이 고조되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990년도에 인터넷이 일반에게 소개되면서 만성질환이나 장애 문제에 대한 여러 회복 정보, 습득과 교환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고통에는 기적적인 치유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애 문제가 있는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스스로 가능한 노력들을 경주해야만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의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편이 좋아졌어도 본인의 노력이 없이는 정서적 고통에 기적적인 치유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12단계 영적 회복 프로그램이 중독 문제가 아닌 다른 건강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이 있으면 이 시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2단계 회복 원리는 1935년에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에서 시작된 영적 회복 이론으로 그간 난치병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건강한 삶으로 안내해주는 데 아주 강력한 회복 도구로 지난 70여 년간 그 효과가 입증된 회복 이론입니다. 요즘은 사회 봉사자들은 물론 장애인 변호사 협회, 의료인, 학교 선생님, 성직자들에게까지 12단계 영적 회복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법원 판사들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자들을 감옥에서 출소시킬 때 해당 12단계 회복 모임에 1, 2년간 참석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을 정도로 12단계 회복 모임을 재활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매협회가 1961년에 시작되어 500여 개 모임이 있고 농아 및 청각장애자 회복 모임은 1967년부터 형성되어 120여 개의 모임들이 생겨났으며 에이즈 전국협회는 1986년에 당뇨병 회복 모임은 1988년에 시작되는 등 거의 모든 난치병마다 회복 12단계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회복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실제로 만성병 환자가 회복 12단계 원리를 적용해서 회복된 사례가 있으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병과 회복 12단계를 저술한 클레블랜드 박사 자신의 장애 생활 체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레블랜드 박사는 30세에 처음 아프기 시작했고 관절의 통증과 손톱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온몸이 가려워서 아무리 항생제 연고와 로션을 발라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혈액 수치는 늘 비정상이었다. 머리카락도 다 빠졌지만 의료진들은 끝내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다. 정신심리 상담자들을 찾아가 봐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으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니 안정을 취하라는 말만 했다. 밤새 많이 울기도 했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해봐도 무기력과 고독감만 더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발을 쓰고 다시 생활을 가다듬었더니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도 잠시뿐 2년 후에는 다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의료진들은 물론 가족들 아무도 더 이상 지원이나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더 방황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되었을 무렵에 한 유능한 근육피부 전문가를 찾아갔어도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어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지만 자신도 아무런 조치를 더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로 다시 한번 대성통곡을 해야만 했다. 소위 요즘에 알려진 루프스 피부병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당신은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때 병명과 그 병 원인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은 평생 접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클레블랜드 박사는 나중에 심리 상담자가 되었으며 이분은 자신의 만성병을 통해서 누구든 자신의 육체적 질병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질병이나 장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반응을 다르게 보이도록 통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서도 진작 확실한 병명을 알게 되었거나 치료가 되었더라면 12단계 영적 회복 이론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할 만큼 회복 12단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질병으로 회복 12단계를 이행해서 회복된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만성병과 장애 상황에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시면 우리들이 질병이나 장애에 반응을 보여온 정서적 고통이 실제 병이나 장애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컸고 두려움과 분노심으로만 반응을 보여서 우리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왔음을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만성병이나 장애로부터 전혀 치유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변화에 도전해봐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더라도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은 언제나 가능해서 새로운 변화 시도만이 육체적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우리들이 보다 행복하고 더욱 생산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장애나 만성병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성적인 정서적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고독이나 분노, 그리고 우울과 무기력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족과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서 더욱 정서적으로 고통만 커지게 되고 이중적으로 힘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제약점이 있어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임을 아시고 우리들의 힘으로 신체적인 제약은 어찌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현재 처지에 반응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일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회복 12단계는 영적 회복 프로그램이므로 우리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전보다는 새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12단계 회복 이론으로 영적 성숙이 되면 무엇보다 달라질까요? 아주 궁금한데요.
회복 12단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행동하게 만드는 영적 프로그램입니다.
네.
영적으로 더 성숙되면 현재 우리들의 육체적 상황이 당장 호전되지는 않아도 고통, 근심, 걱정, 외로움, 수치심, 고독감 등은 축소되어서 사랑, 평온, 즐거움 등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밤에 눈물을 참고 견뎌본 사람만이 아침에 기쁨도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과 같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요. 더러 여러분들은 나는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여태껏 살아온 대로만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인간의 현실 대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 사회 최초부터 아담과 이브 앞에는 뱀이라는 현실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네.
뱀은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자 서서히 혀를 날름대며 현실이라는 모습을 인간 사회에 드러내기 시작해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생명 과일을 따먹는 죄를 짓는 현실의 꾀임에 넘어졌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장점이나 달란트만 내세워 자신들이 불완전함을 부인하며 엄연한 현실들을 거부하는 바람에 짧은 삶을 허영과 욕심으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서부터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조금만 부족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거나 왕따를 당하며 성장해서 현실에 비추어진 불완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완전해지려고 온 힘을 다하거나 또는 단점들을 은폐해서 완전한 것처럼 보이려다가 자신에게 수치심만 더 키웠습니다. 장애나 망상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완전해질 수는 없는데도 우리들은 자신의 현실을 숨기고 완전한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려워진 상황을 주위 사람들이 탓으로 비난도 해보았지만 이는 우리들의 육체적 어려움이 손상시킨 것보다 더 많이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네, 위인전에 보면은 장애를 딛고 일어선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변화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헬렌 켈러의 고난과 극복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 고통을 극복하고 사회 복지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신 분이십니다. 헬렌 켈러를 기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된 배후에는 그녀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에 미국 알라바마에서 태어났고 생후 1년 반 동안은 좋은 아기였다가 생후 19개월 때 중병에 걸려서 시력, 청력, 언어, 발생력 모두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헬렌 켈러는 3중 장애에도 불구하고 88세까지 장수했으며 공교롭게도 1968년 자신이 태어난 6월 같은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풀네임은 헬렌 아담스 켈러입니다.
네, 설리반 선생님 또한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 10살 때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보내져서 거기서 학대와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성장하고 그녀도 또한 눈병에 걸려 실명 지점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헬렌 컬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극적인 관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예, 설리반 선생님은 겨우 나이 20세 되던 해에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었지만 인내심이 강하고 애정이 깊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헬렌 켈러와는 그 후 49년간 관계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네. 당시 헬렌 켈러는 나이가 6살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손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난폭한 소녀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얼굴을 씻는 것도 머리를 빗는 것도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하는 것도 헬렌과 일일이 격투를 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지 울어대는 것과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왔던 헬렌은 새로운 학습에 전신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은 신중하고 끈기 있게 단 하나의 남아있는 인식의 창구인 헬렌 켈러의 촉각을 통해서 암흑에 갇힌 영혼을 향해서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찬물을 부으면서 물을 상징하는 표시를 가르쳐 주면서부터 헬렌 켈러는 촉각으로 사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3중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불어, 독어, 휘라버, 라틴어 등 무려 5개 국어를 구사한 위인이십니다. 헬렌의 기억력과 상상력은 다행스럽게도 무척 강했고 아는 기쁨이 헬렌 켈러를 암흑의 세계로부터 세상 속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0년에 20살이 된 헬렌은 하버드 대학의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했고 그때 그녀는
나는 이제 농아가 아닙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후 세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 학사가 되었고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네, 감명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헬렌 켈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설리반 선생에게 배웠던 헌신적 사랑이 헬렌의 중심 사상이 되어 변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장애자 가족들이나 돕는 사람들은 바로 설리반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며 장애자분이나 만성병 환자분들은 헬렌 켈러와 같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헬렌 켈러와 같이 변화를 시도해야만 좋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장애자나 만성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나누어 주셔야만 합니다.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이 바로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고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신의 회복 체험을 나누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헬렌 켈러와 같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헬렌 켈러의 경우 촉각 통로를 통해서 암흑에 갇혀있던 영혼을 자극시켜서 영적 성장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이야기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우리들도 12단계 원리를 적용해봐야 하겠다는 마음을 더 갖게 해드릴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는 말을 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3중 장애를 딛고 일어선 헬렌 켈러를 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체인스의 말과 같이 우리들도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두움에 처해봐야 밝은 빛의 귀함을 아는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누구나 자기 인생길에서 어두운 국면을 싫어하지만 이왕 어두움을 만났을 때에는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의미나 전환점을 찾아내려고 해야만 합니다. 고통의 이면에는 삶의 전체를 조명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있어봤던 사람만이 밝은 빛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쓴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단맛을 더 알 수 있게 마련인 것처럼 기쁨은 슬픔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운명적인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말들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없는 위협들을 받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나 만성병으로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학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육체적 및 정서적 상처와 영적 추구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상처들은 우리들의 영혼에 더 안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지만 몸을 아파보거나 고통의 현실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발전의 중요함을 모르게 됩니다.
네, 로마서 5장에도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요.
예, 흔히 우리들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로부터 아주 힘은 들었지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심리학에서도 삶의 상황 변화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누구나 삶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새로운 상황에 다르게 적응하게 마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들이 장애나 만성적으로 아픈 경우도 하나의 큰 도전의 대상이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영혼은 아직도 우리들의 것이라는 문구를 장애 및 만성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이상이나 지약점이 있어도 우리들의 영혼은 아직 우리들의 것이므로 영적 충만은 우리들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영적 충만은 육신과 정서감정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지원해 줄 원천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을 결정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충만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장애나 만성 문제가 있게 되면 화가 치밀고 우울 또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지만
우리들의 아픈 부분이나 장애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당하며 살 것이냐 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이냐
이는 우리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와 직결된 우리들만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 방금 우리들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누가 도전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 선천성 장애, 유전적 문제, 중독자, 노화로 인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쇠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십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다리나 척추에 문제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을 때는 가족 모두의 생활 태도도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고 당한 가족이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들을 모두 낮추고 화장실 문을 넓히는 등의 시설 수리도 불가피해지는 것처럼 가족분들도 변화가 필요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장애 그리고 만성질환의 공통적 현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와 만성질병의 형태와 그 진행과정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는 신체적으로는 제한 있어도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 반면에 암이나 에이즈병은 보고 들을 수는 있어도 생명에는 아주 위험한 현실입니다. 물론 더러는 새로운 약품 개발로 갑자기 날 수 있는 병도 있고 신앙적인 체험으로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 의사들도 만성병에는 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평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장애와 병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들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현실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 및 만성병 환자들의 공통적 현실은 첫째, 스스로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둘째,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제한하여 셋째, 장애와 질병이 그들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 넷째, 생각, 감정, 행동 등에도 제약을 받아 다섯째, 결국 이들 모두는 정서적 고통만 더 자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도전 대상을 무엇에다 또는 누구에게 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장애 및 만성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항들이 바로 도전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도전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및 정서적 삶의 불확실성과 제한 사항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고 둘째, 사회에서 우리들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받는 자아심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도전도 있을 것이고 셋째는 우리들의 제약된 육체로도 주위 사람들이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대상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 강해질 수도 있고 또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지만 도전을 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육체적 조건에만 얽매이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육체적 제약 조건들이 영적 성장을 제한하는 것을 거부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들은 영적 건강을 선택해서 육체적인 병이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이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며
그렇죠.
과거 습관이나 감정 및 반응 등으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부터는 여러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시게 되어서 결국 평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어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주위 사물들이 다르게 보인다. 나는 달라졌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아직 변화 시도를 시작하지 않으셨지만 마치 도전을 하셔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Things are different.
주위 사물들이 다르게 보인다.
I am different.
나는 달라졌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I feel peace.
나는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아마 이러한 감정들은 잠시뿐일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감정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들의 삶은 건전한 방향으로 그 기수가 돌려질 것이어서 우리들의 도전 선택은 완전한 변화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고 클리버랜드 박사와 같이 12단계 영적 회복 이론으로 새로운 도전과 선택을 다짐하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꼭 잡은 한 회복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 주마다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두 번 있으며 이 두 날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두 날 중에 하나는 실수와 근심, 잘못과 실패, 아픔과 고통 등으로 얼룩진 어제입니다. 어제는 이미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게 영원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지나간 어제를 되돌려 올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가버렸으므로 어제 우리들이 취했던 행위들은 어느 하나도 다시 할 수 없으며 우리들이 말한 어느 한마디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괴롭고 악마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나쁘게 될 수도 있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또 다른 날은 내일입니다. 내일 또한 우리들이 직접 통제하거나 어쩔 수 없는 날입니다. 내일의 해는 빛이 나든 구름이 가려우든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남은 하루는 바로 오늘입니다. 누구나 단 하루의 도전과 승리를 위해서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과 제가 어제와 내일을 구분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그토록 미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의 고통 체험이 아니라 어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후회나 쓰라림, 그리고 내일에 또 무엇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만을 생각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혜민 만석병 회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선교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장애자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